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 현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잘 증거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남편 복종,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변하는 삶, 그 변하는 세상에서 사는 나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즉,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이 순종하며 사는 이것, 이것에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없으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 현실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참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영원한 의미, 영원한 목적이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도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주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남편을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의미가. 에베소서 5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영원한 천국적인 의미와 목적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의 그 천국 관계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같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이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반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현실을 이루셔서 그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과 교회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그 예수님과 교회의 그 천국 관계를 이 세상에서 증거하라고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혼의 정말 제일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복종 안 하는 것은 그 결혼 관계가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천국에서 이 예수님의 부인, 예수님의 아내들이 이제 영원히 그 남편 예수님을 완전하게 복종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복종할 것입니다. 그 현실을 지금 아내들에게 증거하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니죠. 아니, 불쾌하죠. 그러나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함으로써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 했을 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그 남편 복종은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복종입니다. 즉 예수님이 뭘 이루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가 믿는 데서 나오는 복종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닌 복종은 즉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특히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여자 즉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뭐 좋다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뭐 복종한다고 해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뭐 조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결국 이 세상 중심에서 그냥 7, 80년 잘 지나가면 좋은 거다. 뭐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이루셨는가 그걸 믿는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고는 다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 같이 보여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죄입니다. 제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건데 근데 계속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왜? 자꾸 잊어버립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종한다고 낮다, 하위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궁극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읽어드렸죠.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쓰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남편, 아내 동등합니다. 천국까지 가서 남편,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사는데 다른 기능이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자분들께서 하필이면 왜 기능이 복종하는 기능이냐? 내 기능을 주신 것까지는 다 좋은데 복종하는 기능은 왜 주신 거냐?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기능은 그 아버지를 순종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책임이 뭐냐? 그 아버지를 순종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쁘게 자진해서 맡으신 책임이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어진 이 기능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주신 이 책임을 아내들은 기쁘게 자진하여 이제 그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이 쉽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이 죄에 빠진 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유롭게 뭐 자연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 주실 때 완전하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또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향하여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안 주시면 이 마음이 이 말씀을 그냥 저절로 이렇게 순종하게끔 돼 있지가 않습니다. 벌써 반항이 팍 나와버립니다.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말씀만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 뭐 이거는 순종하기가 쉬운데 저거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사실 완전하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떤 명령이든 쉽지가 않습니다. 즉 아내들은 열심히 남편을 복종해서 교회가 그 남편 예수님을 완전하게 복종하는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아내들을 향하여 가지신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명령은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표하셔서 아내의 임무를 다 하셨음, 하나님을 완전히 복종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순종할 때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신부를 대표하여 그 아버지를 완전히 순종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처럼 남편 순종하는 것도 기쁘게 자진하여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기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독재적인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 해서 말 한마디도 못한다, 이런 소리도 아닙니다. 사실 아내들에게 남편이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 31장에 가면은 그 현숙한 아내라, virtuous wife라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서 36절에 보면요, 입을 열어, 그 참 현숙한 아내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래서 남편을 순종한다 해서 뭐 말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도 남편을 순종하라가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죄지라 할 때나 아니면 그 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남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는데, 왜? 이 남편한테 얘기해야 될 일이거든요. 독재자가 되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 죄에 빠진 후, 이 하나님의 명령, 남편을 순종하라, 이 명령이 아내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죄를 져서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내용 중에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거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이렇게 번역이 지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너의 desire이 it will be for your husband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번역을 이제 이거를 그러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똑같은 그 문학 구조가 4장 7절에 또 나옵니다. 4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리고 거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즉 죄의 소원이 너다 이 말이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2부 보고 너의 소원이 your desire 이 바로 남편이다. 문학적으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뭐야 16절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죄가 너를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자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뜻 아닙니까? 지금 4장 17절에 죄가 너를 다스리고자 하는데 왜? 죄가 원하는 것이 넌데 그 말이에요. 죄가 원하는 것이 넌데 이브 네가 원하는 것이 이제 남편인데 즉 너가 남편을 다스리고자 원하는데 오히려 너가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참 어렵게 돼 있지만 4장 7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것을. 즉 죄가 원하는 것이 너지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 이브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은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에 빠진 아내들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즉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아,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특히 아내를 보면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그게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면 이제 자꾸 자라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을 복종하라.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진리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질서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스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이제 순종하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라.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기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더 inferior 하거나 뭐 하위라든지 하등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말도 한마디 못하고 독재자를 순종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을 복종하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가? 물론 좋아하시죠.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을 하라. 그렇게 하여 그 정결한 행위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3절부터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가 여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 이런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외모로 뭐 옷을 아름답게 입고 머리를 꾸미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참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그 아내들이 어떻게 예쁘게 단장을 했느냐. 5절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들을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이 그 남편을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순종할 때죠. 아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 왜 합니까 사실? 즉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남편을 순종하는 거지 그 남편 순종하는 그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그 아까 말한 잠언에 고운 것도 여자들이 이렇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정말 그렇죠. 아주 젊었을 때는 참 예쁘고 뭐 해도 제가 영화배우들, 그 옛날 영화배우들, 전 옛날 영화들을 좀 좋아하니까요. 근데 뭐 이제 뭐 다 죽었든지 할머니들이 다 됐는데 지금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남자들, 젊은 남자가 이거 읽어야 되는 글입니다. 그냥 예쁘면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뭐 예쁘면 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뻐야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또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순종해야 할 만한 인물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이 남자, 남편들 너무 한심한 지금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 남편이 순종해야 할 만한 인물이다.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지금 이겁니다. 참 남자들이 정말 문제죠. 왜 성경은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을 그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도 그 남자에게 맡겼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상이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지금 아이들이 엉망으로 자라고 이게 다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그 남자입니다. 뭐 참 존경할 만한 남자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남편 순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순종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에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거기 가서 저희가 또 4절과 5절. 참 요즘 젊은 아이들이 들으면 참 좋아 안 하는 구절이죠. 저들로, 저들이 뭐냐면은 나이가 많은 여자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즉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데 어떤 교훈이냐? 그 남편과 여자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이런 것부터 요즘 여자들이 싫어하죠. 왜 여자한테만 집안일을 하라고 돼 있을까? 그 잠언 31장에서도 그 현숙한 그 아내는 집안일을 잘하는 아내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냐. 남편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문제가 크죠. 그리고 이 남편 순종이 오늘 읽은 구절에 보니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올바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권리 찾는 것, 이 권리 찾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후에 또 보겠지만요. 사실 자진해서 남편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 권리 찾는 것으로만 따지면 권리를 어느 정도로 찾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권리를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십니다. 왜 이러실까? 아니 지금 하나님으로서 권리 찾고 죄 없는 자로서 권리를 찾고 왕으로서 권리를 찾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받아야 될 아무 이유도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권리를 버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은 권리 찾는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권리를 찾지 말라.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권리를 찾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라 이 말입니다. 여자들은 권리를 찾다가 보니까 임신한 아이까지 죽여버리는 그걸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낙태 수술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여성 권리 아닙니까? 권리 찾는 것이 어느 정도로까지 가는가를 좀 잘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이 자라나는 이 여자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세상에서 지금 억지로 당하라. 지금 이런 말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 남편하고 같이 사는 동안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육체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거 참아내라 이런 말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 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또 해놨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남편을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를 한 주 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를 또 한 주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즉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 그 배경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이 느껴질까봐 제가 시간이 좀 모자랄 거 알면서도 합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내 보고 남편 순종하라 하신 게 아닙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아내를 다스리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내를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이제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또 세상에서 말하는 아내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는 의미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뭘 하셨고, 뭘 이루셨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의하여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신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천국 현실을 이 세상에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즉, 아내를 사랑 안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아내들에게 한 말과 똑같이 예수님과 교회의 천국 관계를 부인하는 행위가 돼버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이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행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 믿음은 그렇게 해놓으심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최고로 좋은 거.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나는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영광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천국 현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라, 증거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를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아내 사랑함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뭐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 그 남편이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올바로 정말 신앙을 가진 아내로서 그런 남편을 왜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명령을. 그냥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 이 명령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사랑하라. 이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순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물론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원리를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을 하면서 복을 바라야지, 죄 지면서 복을 바란다는 것은 이런 마음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즉, 남편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내도 순종하면서 가정에 복을 바라야지, 순종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이 복 주신다. 물론 주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꼭 그 죄에 대한 그런 그 대가가 우리한테 또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남편도 순종하고 아내도 순종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그 가정이 뭐 돈도 잘 벌고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참 돈을 못 벌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행복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기쁨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머리가 된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기독교 안에는 권리 챙기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독재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하면 이런 소리 하십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해놓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참 한국말 번역이 참 너무 좋아요.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즉, 호되게 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아까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가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을 좀 듣겠습니다. 3장 7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 이것도 또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자가 더 연약하다. 참, 이 성경은 이제 정말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지금 성경 말씀. 그러면 여자가 더 하등이다, 더 inferior하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연약한 거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같이 보이고 여자들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지. 그러나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즉 동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유업을 받는데, 그래하여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자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안 여기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라는 게 그저 입을 열어서 큰 소리만 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복종하는 데 있어서 남편은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와 가족에게서 여러분은 해방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가정을 귀찮아하는 게 남편이 아닙니다. 요즘 툭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웁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 아내와 가족에게 해방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귀찮아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귀찮아하십니까? 아, 좀 말 좀 하려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나 지금 바쁘다. 좀, 다음에 해라, 다음에. 아이들이 듣는 소리가 그런 게 많죠. 아이, 야, 지금 말고, 다음에 좀 하자. 물론, 쉬어야 될 때가 있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죠, 다. 그러나 이제 자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참 남자, 성경적인 남자들. 즉, 책임을 지는 남자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나가버립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여자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나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거기도 있는데 근데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즉 잠드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죽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신부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새 창조가 되는 그 현실을 지금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려서 신부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삶에 남편이 참여하라 지금 이 말입니다. 즉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은 그 남편 예수님이 죽어서 그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리하여 신부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그 현실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생명까지 버려 그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꽃 좀 가끔 사다 줘라, 뭐 데려 나가서 뭐 좀 먹여라 그런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사는 것에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가? 복음이에요, 복음. 죽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살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끝을 내겠는데요. 이해할 것은 결국 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결국 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도 결혼은 딱 한 번, 하나. 예수님과 교회. 여러분과 저의 결혼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어진다고 꼭 말하고 싶으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으로 이제 결론 지어지는 거라 이렇게 말하면 뭐 이어진다고 해도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뭐 결혼 잘해서 뭐 애 잘 낳고 뭐 그러면 뭐 그게 목적인 것 같이 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결혼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 구절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계시든지 여러분과 상관없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기 때문에 그분을 복종하는 겁니다. 그 삶을 벌써 이미 사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을 복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복종하고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런 명령 다 지키고 사는 겁니다. 관계없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안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즉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복종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면서 남편을 복종 안 하는 것은 거짓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복종한다 하면서 아내를 사랑 안 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 남편이 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했는데도 또 못 알아듣습니다. 이 남편들이 그래요. 부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 그랬구나. 그러면 나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도 아내입니다. 여러분도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 복종해야죠, 여러분도. 남자들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관없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결국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힘내자고요. 남편이면 정말 아내들 괴롭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아내면 그 남편 복종하는 겁니다. 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현실에 맞추어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현실이 우리의 실제 현실이 되므로 그 현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